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겨울 캠프가 너무 은혜로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울 캠프를 주셨는데 겨울 캠프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꾸 3호가 되는 것은 야 수양관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3호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작년 그러니까 그 작년에 구원을 받으신 분들 아직 수양관에서 그 캠프를 치러보지 않아서 그 맛을 아직 모르실 건데 도대체 그 맛이 무슨 맛이지 하고 궁금한 마음이 들겠습니다만은 수양관에 가면 잠자리는 좀 불편해요. 또 사람들이 많아서 복잡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있어서 그 모든 육신의 불편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 속에 젖어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종들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새롭고 감사하고 기쁜 거죠. 하나님이 땅을 지으실 때 무엇이든 심겨지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누구든지 변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 삶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사람이 하는 일과 다르고 주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기대하는 마음 또 나를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 다 하나님이 비워내시고 주님만을 믿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은 무엇이든 심겨지도록 지어졌는데 우리의 마음 밭도 무엇이든 받아들이면 하나님 마음이 심겨지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 뜻이 세워지면 그 뜻에 이끌려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예수님은 능히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마르다의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지역교회 한 부인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으려고 오셨는데 마음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고 제가 듣기로는 알코올 중독으로 길이 없어서 온 줄 알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죄 때문에 갈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나 거룩해요. 전혀 이 마음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교회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죄 때문에 갈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이 필요 없는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는 자신을 믿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 부인을 만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부인하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야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고 그러면서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전화 오신 분은 왜 전화를 했느냐? 아, 그 부인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 이야기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연결된 지 오래됐는데 중간에 교회를 떠난 10년 떠나 있다가 돌아왔는데 지금도 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왜 죄인이 되려고 노력하시죠? 노력 안 해도 죄인인데.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났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죄인이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가지려고 애쓴다고 믿음을 가져지겠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수고해서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상에 이야기를 길게 할 수 없어서 그 교회 목사님과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인이 되면 그대로 듣게 돼 있고 마음이 비어지고 낮아지면 마음에 들려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의 세계거든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10년 세월을 모압에서 보냈는데 남편이 죽고 큰아들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지기까지 10년 세월을 보냈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들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들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나오미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전에도 들려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았다면 다 굶어 죽었게요. 벌써 하나님은 양식을 주셨는데 그 소식이 귓전을 때려도 마음에까지 들려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 마음에 들려지려면 마음이 낮아져야 하고 비어져야 하고 겸비한 마음이 되었을 때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 속에 낮추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비우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다 비어지니까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주의 음성이 안 들릴까?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애쓰지 않았는데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지니까 그 음성의 마음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세계. 인위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수고로 애씀으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이제 우리 문윤식 집사님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 그 제목으로 다큐 영상이 나갔는데 잘 보셨어요? 하여튼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극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내보냈습니다만은 누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제목은 누가 정하는 거냐고. 여름 캠프 때도 우리 김봉영 집사님 제목이 그날의 선택. 그래가지고 이게 나갔는데 주위에서 도대체 이런 멘트는 누가 정하는 건 나도 몰라요. 누가 정하는지. 근데 이제 어제 극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하여튼 다큐가 나갔습니다만은 집사님 삶을 보면 왜 그 인생 속에 야구공이 날아와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게 했을까? 그 내용을 보면 원래 야구할 때 이게 뭐야 마스크 이렇게 공을 받는 사람이 쓰고 이제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야구할 때 이거 쓰고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야구공에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됐다는 분 우리 집사님밖에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시면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일 아니었으면은 집사님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구원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아마 그 일 아니었으면 그런 위치 아니었으면 우리 송순복 자매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 어느 다방인지 몰라도 요즘 그런 다방이 있다카네요, 진짜. 야, 어디서 저렇게 옛날 다방을 잘 찾았다 그랬더니 그런 다방이 있대요, 대전에. 그래서 또 이제 두 분이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손보는데 보니까 그 서빙하러 오는 분도 뭘 드시겠어요? 하고. 그래 또 이제 서로 착해가지고 선해가지고 막 그 이 수줍어가지고 뭘 시켜야 될지 모르는데 쌍화차? 예. 그리고 그 배워가는 자매님이 얼마나 그 고상한 그 티를 내는지 저도 같은 걸로?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보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면 돼요? 하고 이제 모든 게 다 통과되던데. 어제 어떤 자매님, 청년 자매님을 만났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결혼을 하긴 한대요. 근데 언제 할 건지 마음을 못 정하는 거예요. 계산하다 보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이곳에서 적응하고 살 수 있을까?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찾아올 텐데 그 문제를 내가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많더라고요, 문제가. 그런데 주님 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예수 밖에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자매야 예수님 안에서 생각을 해봐.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데 그래. 그건 너를 기대하니까 그래.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내지? 그거는 내가 아는 세계잖아. 그건 주님을 믿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보면 또 절망 속에 어떤 형편에 매여서 사는 거 보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아, 저거 믿음 아니구나. 저분 주님 안 믿는구나. 예수님보다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더 확실하고 낫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어떻게 주님이 위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게 낫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제 다큐를 보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인생을 다 봤어요. 근데 우리 문유식 집사님 가장 멋진 순간이 그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교장 선생님에게 복음 전할 때, 야, 그 장면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배역하는 그 형제도 엄청 그 우리 집사님이 인생에 한이 많았다 그러면서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한마는 이 세상.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눈물 짓는 모습을 보겠더라고요. 눈물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슬픔의 눈물이, 그 한마는 눈물이 끝이 나고 이제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행복,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제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저번 주 우린 겨울 캠프 말씀을 들으면서 히브리서 10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소망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있는데 장차 오는 좋은 일의 참형상. 자, 그러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의 그림자가 뭐라고요? 율법이다. 율법은 언제까지 존재하겠어요? 참형상이 오기 전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참형상 대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그 예수님에게 이끌려 살지 뭐하려고 율법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왜 율법에 매여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요. 왜 그림자에 매여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림자에게 속해 있고 여전히 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고 여전히 행위에 매여서 사는 거죠. 참형상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연결이 될 때, 그 예수님에게 속하여질 때, 율법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보여질 건데 말입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그 예수님과 마음이 만나진 적이 없으니까 그림자에게 연연하게 되고 그림자에게 얽매어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성경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온전케 되는 거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은 뭘 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걸 모르시다. 우리가 뭘 해야 거룩해질까요? 우리가 뭘 해야 온전해질까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뭘 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냐? 뭘 해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온전케 하시면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죠. 뭘 해야 거룩하게 되나?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고 그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뭘 해야 거룩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놓으셨습니다. 14절 저간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1절하고 14절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차명상이 아니므로 늘 드리는 바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는데 14절에서는 이미 온전케 돼 있네. 내가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네. 주님이 날 온전케 놓으셨네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님을 안 믿는 거지요. 저번 주에 수양의 기간이라서 CLF 모임을 갖지 않고 대전 근교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제 오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는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속죄 제사를 가르쳐 주셨는데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깨우침을 받거든 어떻게 사함을 받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난 그게 좋다고. 뭐가요? 내가 죄 지은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기가 짐승을 팍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게 나는 너무너무 공감이 된다고. 성경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드렸을 때 그것을 잡는 일을 하는 것,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분은 제사장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레위기 1장을 읽어보고 레위기 4장 시작 부분을 읽어보고 이제 평민의 죄를 사했을 때 회중이 죄를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장로가 죄를 지었을 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속죄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잡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성막 그림이 있는데 그 성막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성막 문 밖에서는 안수만 해요.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 양편에 잡는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장이 레인과 더불어서 그 번제를 드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방법,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건 사실이지만 평민이 자기 죄를 위하여 자기가 드릴 예물을 자기가 잡아서 드리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수송아지는 제사장이니까 자기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니까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그게 옳은 것처럼 아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요 하고 마음이 고정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알면 아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번제소에서 이걸 잡도록 돼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예물을 잡는 곳은 어디냐? 바로 이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에 있는 그곳에서 잡아서 드리고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주변에 뿌리게 되는 거구나. 거기서 온 회중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는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그 속죄소 위에 일곱 번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번제를 드릴 때 그 짐승이 타오는 그 냄새를 흠향하신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받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참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 한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 강도를 만나서 때려서 거반 죽게 된 걸 버리고 갔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기 이르러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기 이르러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름을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어 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그를 돌보아 주라고 맡기고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강도 만난 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끝에 내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많은 또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이 자비를 베푸신 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우리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여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고 주님이 가까이 와서 나를 정말 건져주셔야 하고 기름을 부어서 포도주를 부어서 씻기고 또 기름을 발라서 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싸매어서 그리고 버려두면 죽으니까 다시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 주고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이 사람 돌보아 줘라. 이 사람이 지금 나가서 무슨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환자인데 그는 돌보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 지금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참 많은 목회자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도 예수님처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강도 만난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러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렇네요. 그렇군요. 정말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네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네요.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네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네요. 이런 나를 사랑하셨네요. 이런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셨네요.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매님이 병원에 동료되는 분에게 전도를 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찾고 찾고 찾아보고 나름대로 교회를 가보고 다 가봤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주위에서 뭐라고 비방을 하든 어디 가도 내 죄 못 씻어줬다. 그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못했다.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깨우쳐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사단에게 쏘아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게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가려놓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때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이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아,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만은 좀 구체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많은 게 아니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이걸 빼먹어요. 이걸 그냥 지나가요. 사단이 눈을 딱 가려놔가지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 죄사함을 얻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죄를 사함받는 겁니까? 목사님의 죄는 언제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피 흘려 죽으실 때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겁니다. 목사님, 그건 결과적인 이야기고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지. 제가 목사님이시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죄는 언제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넘어갔다면 이미 내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요단강 가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만났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다오. 네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고 안수를 하게 되고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시는 거예요. 아 맞죠.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죄가 넘어갔죠.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요. 내가 이야기하면 아 그거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물었을 때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에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는 대답을 못하고 누가 설명하면 아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는 척을 하지만 아는 건 아닌 거예요. 믿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갔다라는 건 머리로 아는데 그때 내 죄가 넘어갔네요 이렇게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눈을 가려서 복음 거의 앞에까지 왔지만 마음에 믿지 못하게 하고 속이고 있는 거지.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그렇게 속이는 줄 압니까? 여기 앉아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귀가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살기 힘들어서 보따리를 썼어. 한국에 오너라.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왔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선교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들으면 변하고 변하면 다시 가라 하니까 듣지 말아야지. 그게 안 들으려고 한다고 안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들으려고 한다고 들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자네 믿음 없지? 예. 그래서 믿음 가지려고 노력하지? 예. 근데 안 되지? 예. 왜 자네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겠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일어나 걷게 하시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왜 그 예수님을 안 믿어?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온전케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이제 누굴 믿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히브리서 1장을 읽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누구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저로 말미암아. 저가 누구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에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누구로 말미암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사느냐, 저로 말미암아 사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세상 일 속에 내 마음이 젖으면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와 멀어지면 귀로는 듣는 것 같고 들려지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죠? 마음이 멀어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감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로 종종 어떤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하는 분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마음의 위치에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떠나 있다는 자신을 감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안 들려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많아요. 자,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예, 여기 나왔네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도 자, 이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모든 일의 결과는 그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개입되는 것마다 내가 들어가는 것마다 다 망치는 일밖에 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다면 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내 인생 속에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 저로 말미암으면 되겠구나. 저만 계시면 되겠구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조건은 거기에 있는 거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미련하게 형편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미련하게 내 자신만 바라보고 살았지? 주님이면 되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으면 되는데, 주님만 계시면 되는데, 모든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 야, 이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았구나. 이 어려움도 주님으로 말미암았구나. 이 절망적인 형편도 주님으로 말미암았구나. 주님으로 말미암으면 능히 이기겠구나.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다 얘기하지요? 예? 방법이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어떻게 다 얘기하지요? 우리 어릴 때 더운 여름날 샘을 막 그 펌프에 물 막 퍼내고 한참 퍼내다 보면 시원한 물 나오죠. 그죠? 거기에 사카리 타가지고 그것도 미숫가루 타가지고 먹으면 아 얼마나 맛있는데.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만났는데 사카리 넣으면 됩니까? 거기에 마른 나뭇가지 집어넣으니까 달아졌어요. 이해는 안 되죠. 그죠? 어떻게 마라의 쓴물에 마른 나뭇가지 던지니까 달아지느냐.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달아지는 거예요. 단물이 되는 거예요.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선지 생도들이 좀 띨빵했나 봐요. 저처럼 거처가 좁아서 이제 숲속에 거처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도끼질을 빵빵 하는데 도끼질을 어디를 향해서 하고 있느냐. 호수를 향해서 호수를 바라보고 이제 호수가 뒤에 있는데 얘 도끼질을 빵빵 때리니까 도끼는 도끼자루하고 꽃갱이자루하고 달라요. 꽃갱이자루가 헐렁헐렁하면 뒤로 해가지고 팡팡 때리면 딱 끼어드는데 도끼는 이렇게 해가지고 빵빵 때려야 꽉 끼어요. 헐렁헐렁한데 빠져나가면 날아가 버려요. 도끼가 도끼질을 빵빵 했는데 도끼가 빠져서 날아가 버려요. 호수에 붕둥 빠졌어요. 어떻게 건져내죠? 수영해서 호수 속에 들어가가지고 건져냈습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 집어던지니까 또 그게 쑥 올라오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어떤 문제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을 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가면, 주님이 계시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가 있으면 되겠구나. 그가 계시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 계시면 얼마든지 이기는 거구나. 어제 전화를 했던 자매님이 어딘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다윗은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암이 걸렸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분이 진리세요. 주님 살아계셔요. 죽은 예수님 아니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계시면 어떤 절망적인 형편 가운데 있어도 그가 계시면 제가 전에 포항에 있을 때 어떤 모친이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애가 둘인데 큰애가 초등학생인데도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다 쓰고 집에 갖다 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 돈이 부족하면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서 돈 내놓으시오. 처자식 차에 태워가지고 부모님 집에 다 내려놓고 협박을 하니까 며느리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이분들이 또 돈을 해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모친에게 아들 전도 좀 하세요. 아이 됐어요. 경상도 말로 그렇게 말 안 해요. 됩니다. 아니 아드님 구원 받으면 변할 텐데 왜 전도 안 하세요? 아 됐다니까요. 우리 아들은 안 돼요. 누군 안 해본 줄 아세요? 제가 웃으면서 예수님이 하셔도 안 돼요. 예수님이 하셔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셔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친님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난 믿음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냥 맡기시고 주님 해도 안 돼요 하고 가로막고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만 하지 마세요. 그럼 주님 역사할 테니까. 그래서 주님 못 믿겠거들랑 집에 가서 쉬세요. 그냥 주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수양회가 다가왔어요.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마침 며느리가 그 집에 와 있더라고. 우리 수양회 가십시다. 아예 안 가요. 제가 권하니까 핑계를 어떻게 대느냐면 시아버지 가면 몰라도 저 안 가요. 그 시아버지는 손톱도 안 들어가는 분이거든. 그걸 아니까 시아버지 핑계를 딱 댄 거예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저는 시아버지 계시는 방으로 얼른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며느님 수양이 좀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데 시아버지가 가시면 가신답니다. 예? 제가요?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시아버지가 가시면 가고 시아버지 안 가시면 안 간답니다. 근데 어르신 며느리 얼마나 아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까? 구원받아야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러면 가볼까요? 가더라. 그래가지고 이 부친이 며느리를 위해서 수양회를 가준 거였어요. 갔는데 이틀 내니까 안 보여요. 어르신이요. 수양관에 도망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며느리는 거기에 있으면서 구원을 받고 온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구원을 받고 와서 집에 왔는데 남편이 이제 퇴근해서 저녁에 식사하면서 그래 예수가 믿어지더나? 믿어진다. 어떻게 믿어졌는데? 죄 없다 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가 세뇌 당했네.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 남편을 한번 만나달라고. 너 교회 가는 건 내가 안 맞겠다. 날 교회 데려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제가 갔거든요. 갔는데 그분이 제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세상에 교회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가 옳은지 어떻게 알고 내가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단 말입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그 자리에서 쭉 한 두 시간 전했는데 거의 다 복음을 전할 때쯤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진짜 교회가 여기구만. 이분이 구원 받았어요. 모친이 우리 아들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도 안 됩니까? 그 예수님이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도록 다 맡기고 여러분 방에만 앉으면 돼요. 가로막고 있지만 않으면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시면 뭐든지 돼요. 아멘. 이제 2022년에는 가로막고 계시지 마세요. 알겠죠? 난 믿음이 없지만 주님 아세요 하고 주님께 한번 내놔봐요. 주님께 맡겨봐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로 말미암으면 반드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첫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붙들려 있구나. 나를 보면 연약한데 나를 보면 부족한데 실수투성이 오물투성인데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면 붙잡고 있다면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뭘 하셨다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으니까 내 죄는 이미 사해졌습니까? 안 사해졌습니까? 이미 사해진 거예요. 정결케 하신 일을 하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기대를 두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자,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 바라보지 말고 남편 바라봐야 자매님들 실망밖에 없잖아요. 쉴 그늘도 없고 어깨만 넓었지. 아내의 자식 바라보고 기대한들 실망뿐이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 주님 믿고 사는 겁니다. 그 주님 의지해서 말을 내딛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부딪혀 사는 겁니다. 이번 겨울캠프 첫날 저녁 여러분 다 직장을 다니고 하겠지만 여러분 본업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2022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서 살게 되길 바라고 작은 예수로 사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2022년 한 해가 우리 삶의 그 어느 해보다도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을 열어서 부담스럽다고 피해만 살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발을 내딛고 나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형편 보지 마십시오. 이제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겠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세계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삶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말씀